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22쪽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1절부터 8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와 계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를 좀 설교가 아니라 특강처럼 준비해서 오늘 좀 PPT가 많습니다. 그냥 특강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종교개혁,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년입니다. 500주년 때는 정말 엄청난 행사와 많은 분들의 칼럼과 참 그랬는데, 501년 되니까 칼럼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조용하고, 항상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600년 될 때 또 한번 큰 행사처럼 한번 들썩거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501주년도 참 의미가 있는데 501주년은 그냥 지나가지요. 무엇을 위해서? 600주년을 위해서.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 때는 그렇게 많은 행사와 많은 학술대회와 교회마다 종교개혁 100주년 기념 뭐뭐뭐뭐뭐 하더니 501년 되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마침 VIP셀 전도축제도 있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과연 진짜 성경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로마 시대, 그 이전 헬라 시대까지 근 2000년을 제가 가볍게 공부하면서 PPT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엇을 예언했냐면 고레스 왕,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가 무엇을 칙령을 내리냐면, 모든 바벨론에 끌려온 이방 민족들은 다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고레스 원년에 포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런 예언 없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690년, 정확히 150년 전에,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 그 해에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이고, 그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다시 이 조국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들을 항복하게 하며.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할.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말이라 성취하리라. 15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내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아마 시드기야 왕은 이 말씀 앞에 순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선택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의 제목을 제가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45장 2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 가.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6절, 5절, 6절, 7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 반복적인 세 단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6절 말씀의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6절 하반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7절 하반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다. 이러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역사의 모든 시시비비를 판단하시고 모든 역사의 종결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150년 뒤에 고레스를 세우는 것도 나이고 150년 뒤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때의 150년 뒤에 내가 곧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의 종결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리도 바로 만군의 여호와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냐? 3절 하반절 말씀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나님은 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역사의 주인 되심을 오늘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근데 어떻게요?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25일 VIP 세일 전도축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분이 11월 25일에 모든 행사를 계획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힘없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믿음 없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면 됩니다. 11월 25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통계를 가지고 우리의 이 11월 25일을 생각하면 10명이나 올까? 20명이나 올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와 더불어 또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에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릇인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구하고 더 모금으로 무장되어서 2019년 우리의 부야비셀 전도축제는 더 은혜롭고 더 가치 있고 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결신한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풍성한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고레스에게 무엇을 주었냐라고 말씀하냐면 4절 하반절에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셨습니다. 칭호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일하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레스는 나중에 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가운데 해방을 시켜준 왕이기 때문에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의 예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왕입니다.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의 해방과 자기 백성의 자유를 위하여. 하지만 뒤에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유다 백성만의 해방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만유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똑같이 이 고레스가 했던 일들처럼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 고레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그림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큰 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이 예비하심이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역사적으로는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역사도 좋아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보통 구약과 신약 말라기와 마태기의 중간 400년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그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않아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무합니다. 약 400년간. 그럼 하나님은 400년간 놀고 계셨을까요? 예, 바둑 두고 장기 두면서 400년 동안 그냥 놀고 계셨느냐?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BC 4세기, 즉 BC 300년, 330년 그때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정복했냐면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의 그리스도 북부 지방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왕, 마게도니아에서 귀족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왕, 근데 그 이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제 소아시아와 또 지금의 우리 아시아까지, 그래서 인도까지. 그래서 책 중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부다를 만나다. 알렉산더가 부처를 만나다라고 인도까지 그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뭘 했냐면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 이름을 헬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의 문화의 꽃을 무엇을 통해서 꽃피웠냐 그러면 바로 그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 요즘은 따지면 도서관. 알렉산더 대왕은 무엇을 강조했던 사람이냐면 정신세계, 정신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건축, 문학, 그 다음에 인문학, 여러 가지 사회문학, 이 전 인류적인 모든 이 문화를 총집결하고 총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렉산드리아와 그 나라를 통해서 퍼뜨렸냐면 그리스 어인 헬라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학자들이 나오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 그들이 썼던 그들의 언어인 이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가 됩니다. 코인에가 라는 게 무엇이냐? 공통의, 공용의. 요즘 말하면 만국 공통어. 어디 가나 영어를 쓰는 시대가 지금인 것처럼 그때는 어느 시대나 어디 가나 다 헬라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예비하신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네. 언어를 통일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약 250년 뒤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했냐? 히브리 말로 안 했어요. 헬라 말로 했습니다. 헬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 말을 어떻게 주로 쓰게 됐냐? 어디 가나 헬라 말을 쓰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적 침묵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각이 400년 동안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켜 주셨고 사도 바울이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빌라델비아 또 밀레도 또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저 밑에 고린도 다 무슨 말을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감해서 이것만큼 완벽한 세팅은 없었습니다. 누가 세팅했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세팅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로마 여행, 실제로 5차 서버나 여행까지 다 다니면서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을 통하여 헬라 제국을 세우시고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신 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복음의 문을 여셨고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가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저 그렇게 운으로 우연의 일치로 헬라라 나라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바로 그 제국을 세우시고 그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을 세우시고 언어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언어를 보급해 하신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도 터널 뚫기 힘든데 이미 저 시대 때 로마는 자체적으로 터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으면 일주일 걸릴 그 거리를 터널로 말미암아 7시간, 8시간이면은 예, 이 산을 넘어 그 다음 동네까지 갈 수 있도록 터널을 뚫었어요. 그리고 저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깔린 돌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메인 도로, 메인 스트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비포장이 아니라 저렇게 포장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차, 우와, 우마차들이 막 돌아다니고 상업인들이 무역을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우마차로 말미암아 무거운 물자들이 막 수송되어지고 전쟁 물자들이 수송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도로를 다 깔았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깔았느냐? 이렇게 깔았습니다. 제일 밑에는 큰 돌, 그 위에는 시멘트 코타르라고 하는 자갈과 모래와 이것들을 반죽된 돌, 그 다음에 다시 중간 크기의 또 자갈돌, 그 위에 마지막 시멘트 같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공구리가 된 그런 돌, 그 위에 저 돌, 큰 돌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오중으로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으로 잡으면 수평이 똑같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기울기까지 똑같도록 어디 하나 처지지 않게끔 완벽하게 돌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층층층층을 큰 돌, 다시 작은 돌로 그것들을 평타나 다시 큰 돌, 다시 작은 돌로 평타나 시멘트 작업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박석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마차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해도 물자 수송에 상업인들이 거리를 다니며 그 다음에 막 무역을 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돌아다니며 네, 불편함이 없도록. 근데 아십니까? 바로 로마가 깔아놓은 저 도로 위에 사도 바울이 그 저 길로 무엇을 전했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산을 건너기 위해서 7일을 건너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하루 만에 그 다음 동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로마가 모두 터널을 뚫어 두었기 때문에. 굽이 굽이 요즘 따지면 저 설악산에 가보면 한령제처럼 막 이렇게 굽이 굽이 있는 꼬불꼬불 길로 가면 8시간 9시간 걸도를 저런 식으로 직선화 스트레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8시간 갈 거리도 1시간 만에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걸 뭘로 썼냐면 나중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실크로드로 사용하셨어요. 무역업자들이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 실크로드로 이용했던 저 도로들이 나중 되면 AD 40년, 50년, 그다음 60년 이때 사도바울이 저걸 뭘로 썼냐면 복음의 실크로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가지고 저 잘 깔린 도로 위에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들이 구원받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 도로와 그 언어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사전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실크로드를 복음의 실크로드로 바꾸어 사용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헬라어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교육받게 하셨고 이미 그 온 땅에는 헬라어를 만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일하셨냐?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방까지 저 많은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금, 은, 노, 철, 머리, 가슴, 배 쭉 해서 다리까지 다니엘이 예언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금인데 그 금이 누구냐? 바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나라 바벨론. 바벨론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시아와 유럽 이외에 아시아 전체를 통일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또 누가 멸망시킵니까? 바로 페르시아, 아까 말했던 고레스. 예, 그 고레스가 다스렸던 이 헬라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 예, 헬라 제국. 저 밑에 인도, 또 저기 중앙아시아를 더 건너 있는 그 나라부터 그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까지 헬라가 다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를 마지막 무너뜨린 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로마 제국이죠.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이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나라들이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세가 미치게 된 게 뭐냐면 하도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전쟁, 자고 일어나면 싸움, 자고 일어나면 국적이 바뀌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다른 데로 끌려가 있고 그러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이 헬라 제국이 있던 그 중간중간 알렉산드리아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 뭐냐면 주여 좀 오시옵소서. 예, 좀 메시아여 오시옵소서라고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게 됩니다. 왜요? 너무나도 물질 세계, 육적 세계가 매일 전쟁으로 나라가 바뀌어지고 통치자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육적 세계, 물질 세계의 회의감과 이 혐오감을 가졌어요.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우리의 나라가 어디냐? 과연 우리의 나라는 어디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그때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다니엘 2장 35절 말씀 보면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이때 메시아 대망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 거예요. 매일 나라는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100년 있으면 나라가 없어지고 100년 있으면 통치자가 바뀌고 100년 있으면 내 국적이 달라져 있는 이 시계 속에서 야,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나라가 없구나. 결국 진정한 나라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은 예언합니다. 나중에 뜨인 돌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금, 은, 노, 철을 다 쳐부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케 하셨어요. 그리고 저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린 게 언제입니까? 바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 때, 그 다음에 AD 392년 때 저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그때부터 중세가 시작되어져요. 중세 기독교사, 중세 교회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때 바로 그 국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기독교였고 그 기독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으며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이제 정신세계를 이제 추구하는 그들의 삶을 나아가게 됩니다. 물질세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물질세계는 흥망성쇠가 있어.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전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만 영적인 세계인 것들을 그들이 소망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시고 그 위에 열두 사도와 그 위에 120문들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제자들이 무수히 많은 교회가 되어 이제 세상 가운데 흩어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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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어를 통일하시고 나라 국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의 실크로드를 준비하시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충족하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들로 하나님은 다 작업하신 후에 응애 응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셨어요.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주전에 있던 일이고 주후에도 이와 같은 획기적인 사건들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기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1517년 종교개혁, 501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 당시에 중세 기독교의 핵심이었던 로만 카톨릭의 면죄부 발행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이 썩은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고,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러면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고 서양 역사 속에서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물으면 지금의 유럽 사람들은 다 1517년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정도로 중세의 문을 닫고 근대의 문을 열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1517년 종교개혁, 501년 전에 일어난 바로 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1517년 종교개혁을 그냥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엇을 하셨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이 바로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텐베르크.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인쇄기. 당시 그 전에는 성경은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목판 인쇄. 근데 목판 인쇄의 단점은 뭐냐? 많이 찍어내면 글자가 뭉그러져요. 그런데 저거는 뭐냐? 금속 활자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 그걸로 말미암아 생겨진 인쇄물. 그게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 BC AD 정확히 1445년 인류 역사상 4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4개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 인쇄기. 금속 활자 인쇄기. 1.5톤의 엄청난 무게의 저 인쇄기. 여러분, 저 인쇄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 인쇄기가 만들어진 이후 72년 후에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일으켰을 때 라틴어로 된 95개조 방방문을 일일이 손으로 썼느냐? No! 일일이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72년 전에 만들어놓은 저 인쇄기로 공장에서 하룻밤에 수천 장을 찍어서 독일 전역과 이탈리아 전역과 프랑스 전역과 유럽 전역에 저 인쇄물들이 붙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겁니다. 필사본으로 일일이 써서 방방문을 묻혀서 당시에 성당마다 붙여서 했다면 종교개혁은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정확히 72년 전에 구텐베르크를 통하여 금속 활자 인쇄기를 만들어서 그 인쇄기로 95개조 방방문의 수천 장이 하루에도 찍어져 유럽 전역으로 붙여지게끔. 그래서 이 인쇄기로 찍어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저 42줄로 되어 있는 두 문단의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 1282쪽에 달하는 최초의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찍어낸 최초의 인쇄물. 그래서 지금도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은 무엇이냐? 1450년의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은 1282쪽에 달하여 저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책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920년에 경매에 의해서 팔려진 250만 불에 팔려진 바로 저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지구 역사상 저건 10권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예, 저것은 경매에 의해서 출처가 밝혀진 겁니다. 250만 불이면 약 28억 원입니다. 저 성경책이 28억 원입니다. 구약만 번역되어 있는, 구약만 나와 있는, 예, 구텐베르크 성경.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인쇄물로 말미암아, 이 인쇄기로 말미암아, 바로 백투더 성경,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당신은 엘리트 사제주의. 사제들은 자기들이 엘리트예요. 자기들만 성경을 해석해요. 자기들만 성경을 묵상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요. 읽을 수도 없어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저 인쇄기가 이미 72년 전에 만들어져 있어서 당시에 저 라틴어로 된 저 성경들이 어떻게 보급됐냐? 평신도에게 보급되게 됩니다. 필사본으로요? 아니요. 인쇄물로 찍어서 하루에 수천 권의 성경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1년에 50만 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성경책을 찍어낸 기록이 있습니다. 저 인쇄기들이 만들어지고 보급되어져서 전 유럽에서 하루에 만들어낸, 1년에 만들어낸 성경책이 50만 부. 그래서 평신도의 손에서 뺏은 성경책을 다시 평신도의 손으로 돌려주자가 종교개혁의 모토인데 이것을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예,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기가 그 성경보급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언제 필사본으로 성경이 보급됩니까? 1년 걸려야 신구약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경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돼요, 못 돼. 삽시간에 유럽 전역에 성경이 보급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성공합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루터에 의한 성경책과 틴테일의 성경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번역된 성경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인쇄기로 막 찍어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들 개개인 가정가정마다 성경이 보급됐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겁니다. 누가 예비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에요. 마지막 뭔지 아십니까? 저기 바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1534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정확히 17년 후에 바로 저 루터가 저 작은 이곳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에서 17년, 약 12년에 걸쳐서 신약과 구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무엇이 찍어내기 시작한다고요?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금속 활자 인쇄기가 저 루터 성경을 찍어냅니다. 삽시간에 독일에 자기들의 말로 된 독일어 성경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루터교가 생긴 겁니다. 루터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지만 번역한 성경이 인쇄물로 그 독일의 평신도들 가정 가운데 다 보급되고 그 성경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 교회로 로만 카톨릭이 아니고 교회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는 루터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유럽 전역으로 나중에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죠. 화란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영국에 넘어가서 약 150년 뒤에 퓨리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청교도들이 종교적 탄압 이후에 자기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내륙 와서 아메리카의 기독교 나라인 지금의 미국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성해서 나중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선교사들이 나중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 성경책을 번역하여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1517년 하나님은 마틴 루터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도 준비하셔서 이 인쇄기와 번역된 성경과 다양한 인쇄물로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들을 마음껏 전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501년에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성경 성공하여서 지금 이 조선 땅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어느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비하심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마틴 루터만큼은 아니겠지만 마틴 루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구텐베르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